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온을 노래하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그 꿈과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시편 46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시편을 우리 같이 보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Lord of Hosts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하고 Adonai Tzevaot 그런 히브리 말인데 만군이란 말은 만 군대, 일만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자연의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 모두 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족장들 중에 제일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인데 야곱은 늘 속이고 늘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밀하다가 속이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요새시다. 네, 그런 시편 살펴봤어요. 사실 시편 46편과 47편과 48편은 짝입니다. 시편에는 편집할 때 의도적으로 짝이 되는 시편을 모아놓은 부분이 종종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이 짝입니다. 복 있는 자는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짝으로 시편 1편 2편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주를 갈급합니다로 시작하는 시편 42편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다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후렴으로 끝나는 시편 42편과 43편이 짝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46편에서 47편은 큰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 든든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시온에 임재하시기에 세상은 흔들려도 땅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신 시온은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46편이고 시편 47편은 그렇게 승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보좌로 기쁘게 올라가실 때 모든 백성과 열방이 박수치고 손뼉치고 소리지르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은 시편 48편은 그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온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인지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마음에 새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의 은혜와 아름다움을 잘 알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온 세상에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받게 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46편, 47편, 48편을 관통하는 한 가지 테마가 있다면 시온입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 그 도시 시온이 이 세 시편을 꿰뚫는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 세 시편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진 것도 같습니다. 시편 46편 지난 편에 지하 살펴본 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온성은 흔들림이 없도다. 산은 흔들리고 왕들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은 흔들림이 없도다. 그러니 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리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북쪽 왕궁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유다의 큰 도시들, 수비도시들, 군사도시들도 다 삼켜버리고 이제 조그만 섬, 바위섬 하나 남아서 파도가 금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금방이라도 물결이 휩쓸 것처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 위기를 당했던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열왕기와 역대하에서 나오는 그 아수르 제국이 이 예루살렘만 남기고 남북 모든 왕국을 다 집어삼킨 그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모든 칼을 자르고 모든 창을 부수고 모든 수레를 불살랐도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보낸 그 위협과 조롱에 마음이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없애버리고 아수르 왕은 저 본국의 내전 소식을 듣고 황급히 모든 창과 모든 활과 모든 수레와 모든 보물을 그 자리에 다 던져버리고 급히 돌아가서 눈을 들어 전쟁터, 그 아수르 군대가 둘러쌌던 그곳을 보니, 파도가 넘치는 그곳을 보니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시온성은 여전히 털끝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서 있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시온의 망대를 자세히 살펴봐라, 성벽을 한번 삥 돌라가며 자세히 마음에 새겨라, 그 성벽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흔적들을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주 되신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신 성 시온을 노래하는 오늘 시편 48편은 그런 엄청난 역사적 배경,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생각하더라도 약간 과대망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더라도 오늘 시온을 표현하는 그 놀라운 표현들은 약간 실제 일어난 일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실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시온성이 겪고 누린 영광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온성은 큰 왕의 성이라. 다른 왕들은 뭡니까? 당시 아수르 왕은 세상의 어떤 왕도 그 앞에 견디지 못했던, 당시 아수르 왕은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그 앞에 무서워 도망만 갔던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있는 시온성이 큰 왕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의 딸들과 시온의 성읍만 그 도시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이 1절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온 세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에게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쫓겨간 아수르 그 왕조차, 그 나라 그 민족조차 즐거워할 한 큰 왕의 성이라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방에 있는 시온성, 북방이란 것은 당시 신화에서 큰 신들이 자기의 거처를 삼은 그런 북방의 큰 산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산들보다도 북방의 자폰산 무슨 어떤 산보다도 사람의 눈에는 어떠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이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든든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다 마음을 합하여 모였지만 마치 아이를 낳는 그 산모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처럼 비명과 신음을 지르며 고통 중에 다 쫓겨갔다고. 그렇게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 시온산은 8절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죽고 나면 인도 안 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죽을 때 끝까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알무트 그런 말인데 이 히브리 전치사는 굉장히 플렉스 이렇게 뜻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뭐 그런 의미 넘어서 죽음 이후라도 죽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도 죽음을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죽음을 건너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8인 예배 드릴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한다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잖아요. 이렇게 오늘 시온을 노래하는 이 시편은 세계적으로도 시온 작은 산처럼 보이지만 북방에 있는 가장 큰 산이고 히스기 왕 작은 왕처럼 보이지만 아수르 왕도 감당 못하는 큰 왕이고 시온에게 행하신 그 구원과 심판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열방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그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라 과대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세다고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깨끗해서 자기 백성 삼은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고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고집이 센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이시려고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세워서 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에 나도 안길 수 있겠구나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편에 이 42장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서 49장에도 내가 또 너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를 또 네가 너 외아들 네 씨 유일한 아들 바치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의 후손 중에 나의 유일한 아들 나의 씨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부터 다윗 왕으로 삼으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실 때부터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세상의 평가는 어떠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판단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증거로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등대로 땅의 소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 그 시온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광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고집도 진짜 세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광교회 세상에 빛된 교회라고 지금도 말씀하셔서 어떨 땐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켜주시면 우리 형편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할 텐데 도저히 감당 못할 사명과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 약속을 주시는지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시온도 예루살렘도 이 일을 자기 힘으로 세상의 힘을 빌려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돈을 모아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큰 힘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큰 위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신성 시온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사방의 포위를 당해서 풍전등화일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텐데 그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구원을 청하고 그 아람의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 제단 그게 더 멋져 보이고 힘세 보이니까 그걸 도입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임마누엘 약속을 주신 것이 이사야 7장인데 바로 다음 장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8장 본문에 아마 나올 건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라는 건 힘센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나라들입니다. 힘센 나라, 군대가 많은 나라, 그것을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흉영하고 창의란 큰 하수 아수르와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였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전히 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용히 흐르는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은혜가 믿었지 못해서 든든해 보이지 못해서 힘센 왕, 힘센 군대, 많이 모인 사람들을 의지할 때 큰 파도를 네가 의지하느냐? 큰 힘을 기뻐하느냐? 내가 파도를 예루살렘에 보내 목에까지 넘치게 하리라. 그 날개를 펴서 온 땅을 덮은 것처럼 보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잊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에게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은혜의 징표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받고 이같이 못되고 참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은혜도 영원하고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복보다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 크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지 못하게 여겨서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늘 시오는 위기를 당했던 것이에요. 늘 위기를 당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처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과 함께 하시고 시온으로 열방의 빛 되게 하신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0몇 년 들어서 금으로 큰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져 없어질지라도 예수께서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통로가 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너희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 건물마다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예배드릴 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선포되는 이 교회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성전 시온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은혜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의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거룩과 죄 없는 정결함을 본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담대한 그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눈을 들어 육신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열방의 빛 같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뭐 우리는 시골 교회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모든 열방이 즐거워하는 그 시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에 그칠까요? 크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불법을 행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할 때 세상이 과연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구나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목사된 권위를 내세워서 간음을 행하고 성추행을 행하면서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순종한다고 그래도 반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자들이 그 권위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멋진 성공한 목회하려고 학위를 가짜로 만드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자기가 커지고 높아지려고 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위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세계 교회의 역사는 그 역사예요. 핍박받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이 금방 삼켜버릴 것 같았지만 믿음을 지켰을 때 로마 그 대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나라가 되고 기독교 왕이 서고 기독교의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그 교황이, 그 왕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했어요. 돈만 주면 죄를 사해준다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다 교회에서 가르쳐준다고, 돈만 내면 사제들 앞에서 기도만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라도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혼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구원의 능력을 도둑질했어요. 그럴 때 타락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자기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기 목숨을 바쳐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 연약해 보이고 시골에 있는 것 같고 당시에는 아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 개혁하셨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과 함께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전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그 신비하신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해가는 것 같을 때, 세상의 교회들이 다 망해가는 것 같을 때 사람의 선한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해보자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도 하고, 교회의 힘으로 온 세상에 빛을 전하겠다고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약소국들을 짓밟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음으로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 서양의 교회들은 무너져 간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이 교회도 곧 이 감리교회 교회 주인이 문을 닫고 떠나게 될 것이지만, 저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와 저 남아메리카에 그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동일한 은혜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교회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파도가 섬을 덮는 것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은혜의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헛된 영광은, 헛된 공로와 자랑은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실 때 그래서 시온성이 흔들리지 않고 열방 가운데 빛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과 그의 구원만이 기쁨과 예배의 대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 제목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서 인생 자체가 감사인 것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셔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기쁠 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은, 저와 여러분을 권속으로 모아 삼아주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요 열방의 빛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었던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택한 백성을 자기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온성을 향하여 나간다고 노래 부르지만 우리가 이런 곳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소망 가운데 꿈꾸지만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과 모든 천군 천사와 교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른 하나님의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영혼들을 살찌게 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강물이 있는 시온산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성령의 열매가 나와 형제와 우리 가정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참으로 짐작하기에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실력을 비교하며 따져보기에는 크고 놀랍고 셀 수 없습니다. 믿음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찬송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를 복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 기도하여 부탁하신 모든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